안녕하세요. 근양유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X 이야기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시작하죠. 전 세계 부자 순위를 한번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누가 부자일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부자 순위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서 좀 제일 유명한 사람들 한번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구둥부터 이야기해봅니다. 구둥은 워런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재산은 150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냥 대충 1000원 잡으면은 1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등 말고 그 위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는 6등. 6등은 저커버그입니다. 와, 저커버그도 대단해요. 그죠? 페이스북을 창업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져가지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220.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3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3등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240빌리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2등은 레리 페이지인데 레리 페이지의 재산은 250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요. 200에서 250 정도 사이에 2등에서부터 뭐 9등까지 다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죠. 오늘의 주인공인 일론 머스크가 1등인데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현재 최근 기준으로 630빌리언입니다. 630빌리언. 아니, 1500원 곱하면은 이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에 가까운 부자인 거예요. 재산이 1000조 원이면은, 아니, 1조 원 가진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1000조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늘어난 일론 머스크의 재산만 해도 대략 20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50% 늘어난 거네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은 XAI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가치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를 일론 머스크가 40%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사로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아마도 IPO를 할 것 같은데요. IPO를 할 때 스페이스X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 1.5조 달러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거의 뭐 테슬라보다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인데 1.5조 달러에 한 방에 간다. 뭐 거의 뭐 PSR로 따지면은 거의 100배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야, 우주로 가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40%를 곱하면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630빌리언에서 대략 300빌리언이 늘어난 930빌리언까지 한 방에 훌쩍 뛰어넘는다. 아, 이러다가 1조 달러 되겠다. 일론 머스크 재산 1조 달러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인피니트 마켓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진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뭐 그냥 스페이스X가 1.5조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를 IPO를 추진하는 뭐 골드만삭스니 이런 IB들이 얼마나 우주냐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도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맛보기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뭐 얼마나 대단한 기업이길래 그렇게 난리를 피고 1.5조 달러가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회사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사가 과거에 우주 산업을 주도했었잖아요. 나사에 비해서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하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쌀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하고 스페이스X는 얼마나 비용의 차이가 날까요? 책에 보면은 90% 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0%나 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뭐 천억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천억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백억이 들고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싸게 발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한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스페이스X에서는 실패라는 단어가 아주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주로 야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그거 떨어지면 아우 저 어떻게 또 폭파했어 실패했어 이런 이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절대 네버 이런 분위기였는데 스페이스X에서는 아 실패? 실패하면 괜찮아. 근데 다시 배우면 되지. 배움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더 발전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분위기로 바뀌다 보니까 실패를 무릅쓰고 극복해냈다. 이런 이야기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 감동적인 스토리의 대박이 언제냐면은 2008년인데요. 2008년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페이스X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 우주선 나 진짜 꿈으로 나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천재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선 발사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딱 세 번만 도전할게. 세 번. 세 번 하고 안 되면 뭐 실패하는 거지.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로켓을 발사를 딱 했는데 아, 이게 어떡하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테슬라도 지금 생산 지옥에 들어가면서 생산을 못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공장에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일도 생기고 하여튼 지금 뭐 파산 직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혼을 하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거의 이제 나락까지 간 거죠.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데 불과 17년 만에 이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한 번만 더, 나 마지막 네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피터 틸이었고요. 피터 틸이 투자해준 돈을 가지고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주선을 싣고 저 멀리 발사대까지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게 뭐가 지금 우주선이 찌그러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면 올라가면 또 실패하는데요. 그거 고쳐야 돼요. 다시 돌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안 돼! 그냥 거기서 고쳐 니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극도로 어려운 난이도였었지만 어쨌든 정말 극적으로 고쳐내고 그리고 발사해가지고 성공했다. 진짜 이게 네 번째 성공을 하고 나서 아 나사도 나는 너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사에서 스페이스X에 그때 당시 돈으로 15억 달러를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 겨우겨우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스페이스X는 뭘로 돈을 버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스타링크예요. 통신인 거죠. 뭐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를 쏴줘가지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이 인터넷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 돈이 대략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망 깔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내가 깔아줄게. 그러면서 여기 시장에서 한 3%만 가져오면 그러면 한 3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 1년에 지금 현재 매출 정도 되니까 이거 가면은 대박이다. 이거 한번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 최근에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I 가야 돼요. AI 가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렵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에너지가 너무 없어. 에너지 너무 부족해. 이런 이야기. 두 번째로는 아, 지금 냉각을 하려는데 냉각하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이거 그리고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냉각? 야, 우주는 지금 추워. 그래가지고 냉각할 필요도 없잖아.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우주로 나가면 태양이 공짜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왜 우주로 나가지 않고 땅에서 그렇게 에너지 만들려고 그런 난리를 치는 거지? 원전은 뭐고 뭐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냥 우린 우주로 나가면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주 데이터 센터? 아니, 가능하다. 아,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우주에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고민들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해야 되나? 아,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 기준으로도 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하긴 해야 되니까 여전히 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긴 하겠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야, 꿈의 기술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IPO를 하려면은 이거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IPO를 한다라고 했 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된다니까 돼 결국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중국과의 관계 혹은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스페이스X가 갖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뭐 팔란티어의 CTO인 샴쉔커가 얘기했던 총동원 이야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테크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GM의 CEO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당신 지금 이거 와가지고 아 우리 지금 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안 돌아가 빨리 와가지고 지금 생산소 공장 좀 다 뜯어 고쳐줘 라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별 3개를 달아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삼성 장군 배지를 달아준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또 대단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트럼프가 발표했는데요. US Tech Force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테크 부대입니다. 야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1,00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테크 부대를 1,000명 정도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한 20억, 30억씩 연봉 줘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복지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일단 와서 빅테크에 있는 애들 중에 빨리 와.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그 AI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 에너지 빨리 해야 되고 와가지고 정부랑 같이 하자. 이렇게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가 우주를 개발하기 전까지 나사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느슨하게 했었어요. 정부가 하는 건데 뭐. 정부가 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약간 좀 느슨하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극단적인 속도, 극단적인 저비용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이만큼의 가치로 만들어내서 상장까지 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화된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다시 정말로 진지하게 테크, 빅테크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은 1942년 당시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중국은 이미 화웨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있는 직원들은 본인을 전쟁 시에 출전할 수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마지막 주제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게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끝판왕으로 잘하는 거는 진짜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것을 N으로 정말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도 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걸 진짜 잘해요. 그런데 미국은요. 0에서 1로 만드는 걸 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중국이 지금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저거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 진짜 잘하나 또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띄웠다가 다시 사용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현실화시키죠. 이게 이제 그 장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0에서 1로 만드는 그런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 야, 냉각? 에너지?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땅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엄청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잠깐 데이터 센터 안 되면 우주로 보내야지. 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이 스페이스X의 도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만큼의 부자가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또 변할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 미국을 넘어서는 그런 탄 인간 같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XAI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비용이 낮아져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보내는 게 가능해지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한 AI가 XAI에 들어갈 거고 그 XAI에 들어가 있는 AI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또 사용이 되겠죠. 결국엔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단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트 마켓 이 책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